한 동화 속 민호네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매주 금요일 장보러 가는 날만을 기다리는 민호와 아빠. 이 날만 되면 민호는 장난감을, 아빠는 식품을 장바구니에 마구 담았습니다. 그러자 집에는 쓰지도 않고 버리는 물건들로 넘쳐났죠. 참다 못한 엄마는 영수증 따발을 던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우리도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을 실천하기로 해요. 과연 민호와 아빠는 소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세계적으로 매년 11월 마지막 주는 Buy Nothing Day,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입니다. 과소비를 막아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정한 캠페인인데요. 12월 3일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정한 소비자의 날이기도 해요. 소비자의 권리는 누리되 꼭 필요한 것을 현명하게 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도 동감하실 겁니다. 에릭 크립튼의 Change the World 들려드리면서 12월 3일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문을 활짝 열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이 시간 늘 저와 함께하는 분 소개해드리죠. 코미디언이자 서평가 남정미 씨 곁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먼저 청취자 정정자님이요. 인문학 강연이 보편화됐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드뭅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러셨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7365번님께서 안팎으로 어려운 한 주를 지내느라 모두 힘드시죠. 터널의 끝은 항상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우리 놓지 말아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아유, 우리 배웠었잖아요. 그 판도라의 항아리에 남아있는 네네네. 희망. 그 희망마저 포기하면 안 되는 거겠죠. 예, 고맙습니다. 정정자님 그리고 7365님께 선물 드릴게요. 앞서 잠깐 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흔히 물건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요즘 더 어렵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특히 소비의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를 꼽으라면은 취업 문제 때문에 힘든 청년들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청년들의 한숨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이 바로 한국의 현실인데요.
네.
저는 오늘 함께 만나볼 책 살아있는 것의 경제학, 이 책 읽으면서 위기를 절감하면서도 항아리 속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의 미래인 청년을 위한 경제 해법이 과연 있기는 할 것인가? 이 캄캄한 경제 상황을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일까? 저는 정말 궁금하고도 걱정이 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요. 이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희망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정미 씨가 네. 우석훈 박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우석훈 박사는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이후 UN 기후변화협약 정책분과 의장과 기술이전부과 이사로 수년간 국제협상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생태경제연구회와 초록정치연대 등의 단체에서 활동을 했고요.
네.
현재 성공회대 외래교수이자 시민단체인 내가 꿈꾸는 나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네요. 주요 저서로는 88만 원 세대, 조직의 재발견, 괴물의 탄생, 내릴 수 없는 배, 불황10년, 솔로 계급의 경제학, 그리고 오늘 만나볼 책인 살아있는 것의 경제학 등이 있습니다.
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오늘은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나눌 주제는 88만 원 세대 후 10년, 여전히 청년은 홀로 싸운다 합니다. 절박한 청년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던 화제작 아마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88만 원 세대 이후에 벌써 10년이 됐군요. 청년 경제를 주제로 한 책인 살아있는 것의 경제학을 쓰셨네요.
이 책 후속을 좀 써달라는 부탁들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계속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또 쓸 필요는 없다고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심각해졌지만 청년들 내에서 이제 문제에 대한 인식 같은 것도 높아진 것 같고요.
네네.
사회적으로는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청년 문제에 대한 해법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은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자는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200만 원의 세대, 300만 원 세대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도 했는데 거기 이렇게 밑에 보면 208만 원 시대는 실현돼야 한다 이렇게 또 돼 있네요.
예, 아무리 계산을 해도 208만 원이 제일 높은 숫자인데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그 교수님 쓰신 책 88만 원 세대 읽으면서요. 아 진짜 그나마 나는 되게 복 받았구나 이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방송하고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마지막 기차 올라탄 세대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위안도 받고 되게 미안한 마음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포 경제학자, 호러 경제학자 뭐 이런 말씀 들으시잖아요. 88만 원 세대 후 10년을 가리켜서 자식과 부모 세대를 치킨 게임에 몰아넣은 한국 경제라고 정의를 내리셨는데 공포 경제학자님 이건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50대 문제가 있고 20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한국이 50대 문제에 굉장히 빨리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50대들이 은퇴가 가까워지니까 정년을 늘렸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원래 늘리면서는 임금 조정한다 그랬는데 또 그건 안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입법 역사상 그렇게 빨리 입법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하고 함께
원래는 같이 하는 거였는데 임금 조정을 또 빼고 정년만 먼저 연장시키고 그러니까 좋은 걸 할 때는 되게 빨리 해요. 그리고 50대한테 불리한 걸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늦게 하거든요. 청년과 관련되어 있는 법은 뭐 하나 바꾸기가 어려워요. 거의 뭐 1, 2년 논의를 해서 사회적으로 다 이 정도로 하자고 돼도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뭐 이렇게 똑같은 자리를 놓고서 20대, 50대 싸우는 것 같이 형성이 됐는데 또 돌아가면 이게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윗돌 빼서 아랫돌 고이는 식으로 한 건데 해법이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래도 좀 전환이 있을 것 같은 게요. 50대, 60대가 청년 문제가 중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든 것 같아요.
네. 예. 뭐 10년 전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됐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 10년 동안 한국 경제의 위기 그리고 세대 간 연대를 통해서 달라져야 할 앞으로의 10년 이렇게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제가 88만 원 썼을 때 네. 그때는 한국이 호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007년, 2006년은 우리가 돈이 제일 많을 때였거든요.
피크였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쓰면은 네. 문제를 더 완화시킬 수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 그 말미에 그렇게 썼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어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로 기분 그랬으면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을 거예요. 내가 딱 맞췄잖아. 근데 이게 맞춰봤자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진 거는 사실이지만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은 사실은 거기서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이제 모르는 사이에 이게 뭐가 무너지면 진짜 어떻게 못하는데 네. 이제 어디가 문제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지난 10년을 경제학자로서 돌아보면 2007년과 2008년을 가장 중요한 해라고 꼽으셨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2007년은 IMF 경제위기 이후로 그러니까 98년도 이후로 수치가 제일 잘 나온 때가 2007년도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그러니까 피크라고 치면은 경제 피크 때였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그리고 2007년인 바로 다음 해가 IMF 이후로 가장 지수가 안 좋은 해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하는 그 위기가 생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우리가 뭔가 잘했으면은 전환점이 올 수 있었던 건데 네네.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네. 2008년을 이제 그러니까 소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하면서 그걸 극복하자고 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풀자라고 4대강 할 때 네. 명분이 그거였거든요. 세계적으로 어렵고 우리도 청년 실업 문제가 있으니까 좀 공사를 하자. 지나와서 보니까 그때 뭐 23조, 24조 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청년들의 미래를 강바닥에 쳐놓은 거예요, 그때.
악수를 두었다.
맞아.
아, 최악이죠.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걸 했으면은 네. 훨씬 완화됐을 텐데 강물에 그 돈을 쓸려버린 거고 우리의 미래는 그때 강바닥에 묻힌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 동네 점주와 아르바이트생들 이렇게 없이 사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싸우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어느 한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한국 엘리트 집단의 특징에 대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 내용을 먼저 낭독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의 엘리트 집단과 한국의 엘리트 집단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 구조적으로 분석하면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내가 결정적으로 느낀 것은 딱 한 가지다. 참 힘들겠구나 와 내가 더 힘들어의 차이.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거나 힘들다고 말하면 대체적으로 외국의 엘리트들은 공감에 대한 표현을 먼저 한다.
참 힘들겠구나.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것을 sympathy, 동정심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조금 더 철학적으로 empathy, 공감이라고 부른다. 반면 비슷한 경우에 한국의 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은 이렇다.
내가 더 힘들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권력 위계의 상부로 올라갈수록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대개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 얘기에 귀 기울여주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 무거운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짧게나마 위로의 시간을 갖는다. 그런데 한국은 엘리트면 엘리트일수록 자기가 더 힘들다고 난리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힘들다고 말할 힘조차도 없으니
내가 힘든 게 뭔지는 알아?
라는 면박만 되돌아올 뿐이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할까봐 자기가 먼저 힘들다고 선수치는 것. 그것이 한국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독특함 같다.
네, 저는 이 박사님의 글을 보면서 아, 내가 그랬었나? 우리가 그랬었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힘들다고 말할 힘조차 없고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는 세대를 가장 먼저 꼽는다면은 아무래도 청년층이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럴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정책이나 뭐 네.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면요. 네. 돈이 많으면 많아서 자기가 더 힘들다는 거예요. 네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는 하냐. 그러니까. 아니 사장이 돼봤어요. 그 힘든 걸 알죠.
맞아요. 맞아요.
사장님들도 힘들다고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높은 국회의원들을 만나도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정말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힘든 건 힘든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또 모르잖아요.
네.
객관적으로 보면 진짜 힘들지만 그런 사람들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평범하면 우리가 더 힘들죠.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외국과 한국의 엘리트 집단을 단적으로 비교해서 쓰신 거는 아무래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생활한 경험이 있고 또 스스로도 교수님이 엘리트 집단에 계셨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알 수 있었던 얘기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외국에 좀 유명한 사람들이나 네. 잘 사는 사람들한테 자기 나라 청년 문제라든가 여성 문제 얘기를 하면요.
네.
그거 힘들다. 진짜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은 네. 딱 이 얘기해요. 우리 내가 힘들다 내가.
내가 더 힘들어.
그렇게 보면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힘들어 죽겠구만. 근데 저도 습관적으로 네.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어디가 힘들다고. 근데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힘 안 들구만.
맞아.
괜찮은데.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이야기한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엘리트들이 네. 이 자기를 지켜야겠다는 그게 너무 강해서 거의 유전자처럼 몸에 밴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두 주 동안 고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박사님은 그리스 철학을 비롯해서 많은 철학의 마지막 단계는 미학이다라고 하시면서 살아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야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책 제목도 살아있는 것의 경제학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이야기는 경제학에도 적용이 되겠지요?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네. 했고 그다음에 네. 경제도 살아있는 게 있고 죽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은 거는 그러니까 과거 노동에 의해서 생겨난 뭐 자본과 이런 거는 지금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살아있는 거는 지금 하는 일들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보좌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잘 못 봤어요. 그리고 절망이 사실 한국의 지난 10년간 특징이었는데요. 그 살아있는 건 진짜 감사한 거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지금 힘든 건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다.
맞아요. 맞아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도 감사한 거다라는 얘기에서 좀 출발을 하고 싶었었어요.
아, 저는 이렇게 그 책 제목을 보고 한 번에 확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그 말씀이구나. 알겠네요. 살아있는 것의 경제학.
또 제가 이제 제일 봤던 아름다운 것을 한번 꼼꼼히 생각해 봤거든요.
네.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었죠.
네.
그리고 그때 히로시마 사람들이 사실 원폭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날 이제 뭐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인물을 마셨거든요.
네.
근데 원자탄이 터지고 나면은 올라간 먼지와 수증기가 결합해서 비가 내려요. 그 네. 검은 비인데 그거를 블랙레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 그 히로시마 성 앞에 있는 나무에서 이파리가 돋았어요. 그때 히로시마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파리가 있으니까 사람도 살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다시 도시가 생겨났거든요.
네.
그 이파리 하나의 힘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 도시가. 살아있다는 것은 진짜로 감사한 거기도 하고 위대한 거기도 하고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히로시마의 유칼립투스 바로 그 지금 말씀하신 네.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책에 실려 있더라고요.
맞아요.
현실의 경제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일들이 같이 있어야 좋은 경제다라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일부 퀴즈 드리고 나서 말씀 이어갈게요.
앞서 한국의 엘리트 집단의 특징에 대해서 단적으로 설명한 글을 읽어드렸죠.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을 하면 귀 기울여서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한국의 엘리트 집단은 이런 감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남의 감정과 의견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이런 뜻을 가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석훈 박사님께서 보기 주시겠습니다.
1번 공감, 2번 단감.
맛있겠다. 단감
먹으면. 네. 자기도 남들과 함께 똑같이 느끼는 감정은 1번 공감, 2번 단감으로 내주셨네요. 저희가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좋은 의견 주십사 하고 이렇게 쉬운 문제 드렸어요. 네. 정답 아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우석훈 박사의 저서 살아있는 것의 경제학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구대회 커피에서 커피 세트, 그리고 LBH 교육출판사에서 국어사 전을 드리겠습니다. 윤미래가 노래합니다. 너의 얘길 들어줄게. 윤미래의 노래 너의 얘길 들어줄게 였습니다.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와 함께 청년 경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어요. 일부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문열 작가의 소설 시대와의 불화에 나오는 문장 중 이것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듣는 쪽에서도 진정 몇몇은 내 이야기를 성실하게 이해하려고 했었고 더러는 깊은 이것과 동정으로 받아들였다. 남의 감정과 의견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이것. 비슷한 단어로는 동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공감, 2번 단감.
정답하시는 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참여해 주십시오. 정답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그리고 만나고 싶은 책이나 저자도 추천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우석훈 박사의 저서 살아있는 것의 경제학 또는 확대경 전문 아유룹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커피 세트 그리고 국어사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늙은 숲이 된 한국 경제입니다. 박사님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생태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요. 경제학이 아니라 생태가 분야예요? 어떤 거죠?
경제학의 한 분과인데요.
네.
생태학이란 학문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경제 문제를 해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네.
재밌어요. 진화에 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생태 자체가 이제 환경을 의미하니까 환경에 관한 얘기, 그다음 농업 이런 얘기들을 좀 중심에 놓고 문제를 풀자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숲에 빗대어서 경제를.
지금까지 저도 이제 동물 얘기를 많이 썼었는데 숲은 처음 연구해 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숲이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데 이게 보니까 한국을 동물에 비유한 사람들은 많아요.
네.
이를테면 안철수 정치인이 동물원 같다라고 막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많이 썼는데 숲에 대한 은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모두가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는 숲이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물은 이제 인간이 있거나 혹은 그 맨 위에 포식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 주도를 하는 게 있는데 숲은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숲이 막 서로 논의를 하고 시끄럽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숲에서도 결정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리는 결정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들리지 않는 소리로 논의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여간 숲도 변화를 하고 새롭게 변화를 만들어내고
네.
또 적응도 하고 그러거든요.
숲은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동물은 막 으르렁거리고 뜯어내면서 살지만 숲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영롱하고 신비로운 곳이라서 비유를 못하겠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산불이 난 뒤에 네. 아무것도 없을 때 어디선가 씨앗이 날라오기도 하고 그 안에 있던 씨가 나오기도 해서 처음에 풀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면 관목 같은 게 오고 그리고 나면 이제 잎이 얇은 이제 그런 양지식물들이 올라갔다가 네. 잎이 큰 음지식물들이 쫙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하늘이 닫히죠. 거기까지 변화가 왔다가 또 숲이 움직이고 다시, 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긴 역사를 놓고 볼 때는 숲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거예요? 경제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살아있는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전에 19세기에는 네. 사람들이 물리학을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건 뭐 물체가 떨어진다.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네. 경제에도 가격 결정되는 법칙이 있을 거다. 이거는 기계를 보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살아있는 것들이 사실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이를테면 살아있는 건 선호가 있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에는 항상성도 있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가지고 좀 설명해 보자는 거죠.
네.
그 살아있는 것 중에 숲이 그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숲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제에 어떤 것들을 읽을 수 있을까요? 뭐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날 수 있고. 영이 됐다가 통장에 돈이 이자가 붙고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숲도 생산을 해요.
생산을
계속.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가지고서 거기서 산소를 발생시키고 예. 이산화탄소를 안에 넣어서 일단은 이 자기 뿌리에다가 CO2라고 하는 걸 집어넣거든요.
네.
그 생산도 하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자기 새끼 나무도 만들죠.
네.
그렇게 하면서 조화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또 갈등도 해요. 나무끼리도 또 싸우거든요.
네.
영역 다툼하면서 막 독극물을 막 뿜기도 해요.
맞아.
그래서 아주 잔혹한 놈들도 있고 그렇지만 숲은 대체적으로 균형점을 찾아가죠.
네, 숲의 생태학에서 경제의 민낯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 궁금해지는데요. 박사님의 짧은 강연으로 청해볼까 합니다. 주제는 숲에서 한국 경제를 읽는다입니다. 교수님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숲이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늙은 숲과 젊은 숲, 어린 숲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풀이 막 있는 거는 어린 숲이고, 빽빽하게 돼서 진짜 너무 나무님이 많아가지고서 하늘이 닫힌 상태인 그런 숲을 늙은 숲이라고 해요. 근데 경제라는 것도 과연 어린 경제가 늙은 경제가 있느냐 하면은 늙은 경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늙는다는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경제가 늙는다는 거는 일단 한 사람 한 사람이 늙어가는 걸 얘기하느냐.
구성원이 늙느냐.
네, 그 다 늙으면 이게 늙은 거냐. 그럴
네.
때 한국이 평균 수명이 제일 긴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의학이 발달되고 뭐 그런 나라들은 더 오래 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스웨덴이나 스위스가 그럼 늙은 경제냐 그러면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래된 경제가 늙은 경제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유럽에 있는 경제가 200년, 300년 됐으니까 정말 늙은 거고 우리는 해봐야 50년, 60년밖에 안 되거든요. 어쩌면 유치원생 아니면 중학생밖에 안 되는 경제인데 네. 이게 늙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경제가 늙었다는 건 뭐냐. 그 안에서 변화를 만들고 새롭게 뭘 하기 위한 힘들이 없어져서 네. 산업이 늙고 이런 게 늙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숲을 보면은 가장 놀란 게 1900년도에 미국에서 그 숲을 보호하자라는 게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불 보호 조심하자라는 게 한 100년 동안 미국이 했었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만약에 TV에서 산불이 나는 걸 우리가 봤다. 그러면 99.99%의 한국 사람들은 가슴이 아플 거예요.
네. 그렇죠.
큰일 났다.
네.
그리고 저 어떤 놈이 가가지고서 담배꽁초 버렸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입산 금지하고 담배 절대 못 피게 하잖아요.
취사 금지 막 붙겠죠. 맞아요.
근데 숲은 그냥 두면 산불이 나요. 그러니까 모든 숲은 산불이 나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연적으로 이 숲이 일정 수준이 지나서 클라이맥스라고 하고 그걸 극상이라고 하거든요. 극상이 되면은 이제 특별히 나뭇잎이 기름이 많고 바짝바짝하고 막 그렇게 보이는 애들이 평소보다 이파리가 더 두꺼워져요. 그러니까 졸참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한국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숯불 구워먹고 바베큐 할 때 그 참나무 있잖아요.
아.
그게 국산 참나무 좋은 건 졸참나무.
졸참나무.
네, 그걸 많이 네. 쓰는데 걔 네. 이파리가 굉장히 두꺼워지거든요. 그러면은 바람이 불 때 잎끼리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굳이 번개 안 치더라도 자연발화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숲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정을 해요. 그 작은 산불을 내면서
네.
경쟁 압을 떨어뜨리고 그 상태가 되면은 복원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미국이 한 50년, 60년대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열심히 나무를 이렇게 보호하고 그랬더니 산불이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병이 나면은 숲 전체가 한꺼번에 병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런 데서 네. 그러니까 미리 규정을 한 방식으로 산불을 내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근데 헬리콥터로 그냥 불씨를 막 던져요.
네.
그러면 조그맣게 산불이 나면서 듬성듬성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숲을 관리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큰 산불이 안 나요.
무슨 뭐 채소 재배할 때 솥가내기처럼?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60년대, 70년대 그 집단 조림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모든 전국의 산들은 딱 클라이맥스 가 있고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니까 이 비슷한 애들이 이제 서서 딱 불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을 내지 않더라도 불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정서상 불을 내자고 하면은 국민들이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산림청의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네. 정서가 너무 강하니까 간벌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사이 솥가내기를 간벌을 하는데 네.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 간벌한 나무 갖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냥 두고 오죠. 그래서 숲에 사는 동물들이 지나가는 길을 막죠.
저런.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클라이맥스에 와서 키 큰 나무들이 있죠, 이제. 큰 대기업들이 있고. 그러고 보면 빛이 없는 거예요, 숲의 밑에. 작은 것들은 빛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저 나무만 커질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큰 나무만.
그러면 네네. 간벌을 하든지 조그만 산불이 일어나면서 밑에 게 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네.
보기에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인데 여기 태어난 씨앗은 뭐냐.
맞아요.
키가 클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숲 자체가 복원력이 떨어지고 늙은 상태로 그대로 죽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숲이라는 온유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숲 자체가 산불을 일으키고 우리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산불을 이렇게 교란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숲이 건강성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숲의 순환이 한 과정 중에 뭐 약간의 산불도 들어가 있고 간벌해주면 더 건강하게 숲이 순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생태 경제학의 측면에서 경제학을 대입시키신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웃자라 있잖아요. 지금 큰 나무들 때문에 하늘이 가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간벌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게
네.
숲의 경제학을 제가 좀 생각했던 건 뭐냐면요.
네.
나무들이 이걸 논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러 개 나무들이 아 우리 좀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
좀
네. 잘라줄까 이렇게
뭐 3지역에서 우리 불을 좀 내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우연이지만 그런 애들이 또 나타나 가지고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한국에서 정치가 많은 걸 풀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숲은 보면은 우연하고 공교롭지만 어떨 때는 벼락에 치기도 하고
네.
그런 걸 통해서 2차 천지를 만들거든요.
그
우리가 다 모여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내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자연스러운 자생 능력이 있다.
숲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동물이나 사람은 누군가 지도를 해야 되고 결정해줘야 되잖아요.
네.
아니 근데 숲에서는 누가 결정을 하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아니, 자기들이 무슨 뭐 평의회를 뽑아가지고서 네. 오늘은 참나무 평의회를 열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숲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예, 네, 때때로는 실패하죠.
예.
이럴 때 사막화 같은 게 실패의 대표적인 건데요.
네.
그럼 너무 건조한 상태에서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2차 천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막이 돼버려요. 그다음 너무 추운 지역에서는 이제 숲이 한번 파괴가 되면은
네.
다시 나무가 오는 게 아니라 얼어버리잖아요. 때때로 이게 천이도 실패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네. 한국 경제는 늙은 숲으로 보시는 건가요?
형태로 보면 늙은 숲인데
네.
이 수치 분석만 해보면 2008년, 2007년이 클라이맥스였어요. 그때부터 그 상태로 그대로 오면서 숲이 점점 더 망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젊은 경제예요. 시작한 지 50년, 6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0년 동안 우리 했던 방식이 있다. 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차 클라이맥스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자연적으로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박사님, 최근인가요? 네. 언제예요? 요즘인가요?
저는 그 또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있던 논의들 때문에 경제도 사실 피해자가 아니다,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기업이 300년, 400년 동안 있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손대기가 어려울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큰 거라도 역사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바꾸자 그러면은 방법을 제시하면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있고, 그럼 우리 사회는 아직 젊은 사회인 거죠.
그렇군요.
EBS FM 토요일 문화 콘서트 숲에서 한국 경제를 읽는다라는 주제로 우석훈 박사의 짤막한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박사님께서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 젊은 경제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이렇게 가슴이 좀 뻥 뚫리는 느낌이 들어요. 다행이다.
위안받는 거.
아니 일본 역사를 조금 보니까요.
네.
일본도 상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기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생긴 게 1880년, 90년 이렇게 올라가요. 100년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공업의 역사, 백화점 역사는 다 100년 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이게 얼마 안 돼요. 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짜 오래된,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경제 기관이 뭐가 있나 보니까 이게 뭐 상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진 지금도 활동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서울우유예요.
네.
그 정도나 오래됐지. 나머지는 다 그 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반만 년 역사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우리의 그 일단 한글의 역사만 하더라도 뭐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네.
경제는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바꾸고 또 바꿔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은 나라인 거거든요.
네네. 자, 앞서 이제 한국 경제는 클라이맥스를 지나서 늙은 숲이 됐다 그러셨는데요. 거대한 나무들 때문에 새로운 씨앗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박사님의 진단이 저는 매우 적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쨌든 나무가 크면은 보기엔 아름답지만
네.
그런 나무는 그런 숲의 특징이요. 그러니까 어린 잎이 막 나올 때 이 산소를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이산탄 더 많이 내고 탄소도 그러니까 그걸 생산성이라 하는데요. 나무가 늙으면은 씨앗이나 나무 뿌리 있는데 저장해 놓은 건 많아요. 근데 어린 숲은 저장해 놓은 건 없지만 생산성은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누적해서 가지고 있는 건 뿌리에 많은데 잎이 활동을 잘 안 하는 경제거든요. 근데 잎이 활동을 많이 해야 사실은 그래도 막 뭐 움직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게 나오고 혁신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웨덴이 이런 데 우리 것보다 혁신이 많거든요. 더 오래되고 더 잘 사는데 젊은 숲에 갖고 있는 특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고 우리는 크면 멋있다라고 하는데요. 멋있는 나무 숲이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 10년 전에 88만 원 세대 쓰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한국 경제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모든 것이 어려워졌죠.
더 어려워졌잖아요.
큰 기업도 네. 어려워지고 작은 네네. 기업도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은 더 어려워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갈수록 더 고통받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많은 자원이 들어갈 수 있게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하는 정도는 안 되고 네. 경제적 충격 같은 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거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지난 10년 전에 냈었던 그 88만 원 세대가 지금 30대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됐죠.
예. 저 같이 쭉 걸어오면서 좀 많이 나아진 게 없다는 생각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읽으면서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금 더 힘들어지고 있죠.
예,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전환점이 한 번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게 중남미 국가들 보면은 그러니까 위기가 왔다가 뭐 좋아지지 않고 계속 위기만 반복되면서 더 나빠지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 역사 속에.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청년 경제 문제는 이제 국가의 모든 과제잖아요. 지금 요즘 청년들 다 힘들어요. 일본도 비정규직과 파견직 문제 때문에 세계에 비난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였나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 일본에서는 그 30대 대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때 1등 기업을 잠깐 했거든요. 그러니까 GM이라고 하는 회사가 1등 하다가 2008년도에 힘들어지니까 그건 정부가 미국 정부가 지원을 하고 도요타 1등 했어요. 근데 2008년도 이후 도요타가 어려워지는 과정을 보니까 파견직들을 대거 해고한 거예요. 근데 도요타 파견직 그렇게 많은지 우리가 몰랐었죠.
파견직이라 하면
도요타가 고용을 한 게 아니고 네. 다른 파견 회사에 고용을 해서 일만 도요타에서 한 거예요. 아니 이런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 파견직이 왜 이렇게 많아?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불량이 생겼어요. 근데 자동차의 안전과 이런 걸 위해서는 사실은 정규직이 일을 하는 게 좀 더 숙련도 높다라고 보통
그렇죠.
네네네. 네. 네.
근데 그때 일년 후에 도요타 사장이 와서 막 무릎 꿇고 막 빌었거든요. 그때 아유 파견직이 너무 많았다 도요타에.
네.
그래서 한번 놀랐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때 진짜 놀랐었죠. 그때 이제 막 멜팅다운이라고 하는 그 원자로 녹는 사태가 벌어질 거다 막 그러면서 누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동경전력에서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비정규직이 들어간 거거든요. 이거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경제 끌어왔던 거냐라고 놀랐거든요.
네.
근데 그 눈으로 우리나라를 보면은 더 놀라겠죠.
뭐 파견직의 문제라든가 비정규직의 문제라든가 정말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저희들
그렇지 않잖아요.
뭐 스크린도 때문에 사고 난 청년들 문제 보면
네.
일본은 그래도 장비라도 줬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다음 세월호 사건 나면서 제일 놀란 거는 그러니까 비행기에는 비정규직 기장이나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정규직을 쓰거든요. 근데 목숨이 걸린 위험한 운송수단인 거는 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7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갑자기 그때 보면서 무서워서 한국에서 배를 탈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의 매주화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눈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위기를 불러온 지난 10년이라고 진단하시는데요. 그간의 한국 경제 지표들도 박사님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좀 제시해 주세요.
여러 가지 지표가 다 안 좋은데요.
네.
그중에 조금 더 특징적인 거는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라는 수치를 써요.
네.
그러니까 임금 평균 임금에다가 다시 그것보다 절반밖에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4분의 1쯤 되는 사람들을 저임금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좋은 나라들은 이를테면 우리가 뭐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이런 데들은 한 7, 8%쯤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그중에 7, 8명이 좀 저임금이다. 그리고 한 독일, 프랑스 이런 데 다 10% 내외거든요. 15, 10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OECD 국가 중에서 이게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 살기 힘든 나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는 사실은 스위스, 스웨덴 이런 데랑 같이 가야 좋은 건데
네. 네.
이 저임금 비율이 미국이랑 같이 가잖아요. 그거는 한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진짜로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임금이 별로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산성보다 임금을 덜 주거든요. 근데 전두환 때 뭐 이런 군사정권만 해도 생산성보다 임금을 더 줬어요. 그러다가 최근 몇 년도 안 주기 시작하니까 임금 평균도 떨어지고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계부채라고 그러죠. 빚이 그냥 엄청나게 늘었어요.
네, 네. 그 가계부채도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 걱정이. 네. 그 통계를 보니까 연말, 올 연말에 1,500조 원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와서 주의 단계다 이렇게 나왔던데요.
거기에 이제 잘 안 쓰는 통계인데요.
네.
그런데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는 이 자기가 돈이 없어서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네.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는 느는데 약간 이제 정부에서도 관리 정책을 쓰면서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제 파산 자체는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개인 파산이 느는 연령대가 20대예요.
아.
그러니까 20대가 빚이 커서가 아니고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
이렇다면 학교 등록금,
네네네.
생활하면서 지게 된 부채 이런 제가. 것 때문에 그냥 살기 힘든 게 아니고 파산을 하는 사람들은 20대가 늘고 있는 거거든요. 전년도.
네, 네.
이거는 진짜 씨앗을 던졌는데 정말 재수 없고 운 없는 씨앗은 콘크리트에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뭐 그 지난달에 청년 실업률이 IMF 이후에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네요. 요즘 뭐 최대치 기록하는 게 기록을 계속 깨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괴롭네요. 20여 년 전 IMF 경제 위기나 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정부의 재정 형편이 더 어렵게 된 이 상황은 임진왜란 전 조선의 행정과 흡사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당시 유성룡이 쓴 징비록까지 인용을 하셨는데요. 어떤 점이 비슷한 상황입니까?
임진왜란 때, 제가 그때가 나라 망할 뻔했던 네, 때잖아요. 네. 그때 선조가 도성을 비우고 도망을 갔죠.
네.
우리의 정서적인 상태를 보면은 도망을 가면 되냐. 근데 이 도망을 가자고 결정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유성룡이었더라고요. 명재상이고 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유성룡이 써놓은 걸 봤어요. 징비록에. 봤더니 그때 한양 도성에 성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복원하고 있는 거기에 네네. 성채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명씩 들어가서 활을 쏘는 그런 게 3만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명이라도 들어가서 거기서 활을 쏘고 있어야 최소한의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서류상으로는 3만 개 이상 명 이상으로 군인도 있고 다 있는데
네.
그러니까 성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랑 뭐 다 불러 모아 보니까 7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뭐 도망간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3만 명이 최소 방어 인원인데 7천 명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도성을 방어를 하느니 마느니
대책이 없었군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일단 도망가는 판단밖에 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있고 수출이 되고 막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이 공장 가동률하고 실제 설비율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서류상으로는 경제가 있는 것 같은데 3만 개쯤은 충분히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군대가 우리도 서류상으로 있어요. 그런데 막상 불러보면 7천 명밖에 안 나오는 지금 서류상으로만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있어서 우리가 위기인 줄 안 건데
네.
지금은 누가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렇지.
네.
우리도 보면 3만 개 성첩에 7천 명밖에 없는 그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망갈 수도 없고.
네. 살아있는 경제학 이 책 내신 것이 9월이고 뭐 지금 이런 대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나라가 좀 흉흉한 얘기가 돌기 전에 책을 쓰셨을 텐데 마치 예견한 듯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자신과 측근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했지만 그들이 만들려고 했던 경제 시스템은 그다지 관용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관용과는 반대로 오히려 무관용의 시대가 그들이 만들려고 했었던 세상이 아닐까? 라고 쓰셨는데, 아니 뭐 어떻게 좀 뭘 받으셨나요 그때 이거 측근에게만 관용을 베푼 대통령의 실체를 마주하면서 온 국민이 가슴을 치고 있는데 요거를 미리 그때 쓰셨네요.
근데 이거 쓸 때는 그런 생각이 든 게요.
네.
경제의 기본은 관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관한 은유를 많이 쓰거든 경제학하면서
네. 뭐
경제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긴 하는데 경제는 정치와 다른 게. 어떻게 하면 망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죽지 않고 어느 정도 살 수 있게 할 거냐.
네.
그 우리는 딱 그런 관용이 경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현 정부를 보니까 너무 무관용하고 지네 친구들끼리만 관용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런 거는 위기를 만들어요, 스스로.
네. 이렇게 일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함께 늙은 숲이 돼버린 한국 경제의 현주소 짚어봤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니까 특별한 제도적인 개입이 없다면 파편적인 일을 하면서 저소득으로 내몰리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이 마주하게 될 경제적인 운명이라는 건데요. 역으로 생각해보자면 특별한 어떤 제도들이 시행이 된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도 되겠네요.
예, 그게 지금보다 다시 10년이 지나면요.
네.
아무 일도 없을 상태에서 그러면은 정부도 빚이 너무 많아지고 개인도 부채가 너무 많아지고 해볼 수 있는 도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네.
지금은 아직은 정부도 여력이 조금은 있고 개인들도
네. 그
중산층이 붕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집 하나씩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10년 후에 비하면 지금이 그나마 나은 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2부에서는 청년들에게 경제를 돌려주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씨, 1부
네.
퀴즈 정답이요.
남의 감정과 의견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공감입니다.
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EBS FM 토요 인문학 콘서트 1부는 여기까지고요. 여행 스케치에 다 잘 될 거야 듣고 나서 우석훈 박사와 함께 2부에서 다시 돌아옵니다.